남과 북 청년들을 잇는 라디오 친구 청춘 통일.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깊은 산골에 위치한 학교, 이곳에 등교하기 위해 학생들은 깎아지른 돌산을 넘고 깊은 호수를 건너야 합니다. 이 학교의 유일한 교사인 슬한송 씨는 매일 학생들을 나룻배에 태워 등하교를 시키는데요. 그 세월이 어느덧 34년, 사람들은 그를 뱃사공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한 신문은 최근 중국 광시성의 산골 학교에서 34년간 학생들의 험난한 등하교를 책임지며 교편을 잡고 있는 슬한송 씨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1985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꿈꾸던 스 씨는 그의 스승이 중병으로 쓰러지면서 대신 아이들을 맡게 되었다고 해요. 스승의 간곡한 부탁으로 잠시 교편을 잡기로 한 것이었지만 결국 이산골 학교의 지킴이로 34년째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뱃사공 선생님은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조미영의 청춘통일 첫 곡으로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피아노 연주곡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입니다. 스 선생님은 무려 34년간 학교를 지켜왔지만 그 시작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는 가파른 돌산과 깊은 호수가 가로막고 있어 아이들은 목숨을 건 등교를 해야 했는데요. 때문에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염려돼 등교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집집마다 찾아가 아이들이 등하교 안전을 책임질 테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집을 지으려고 심어둔 나무를 잘라 나룻배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나룻배에는 최대 7명의 아이들이 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전교 12명의 아이들을 위해 하루에 적어도 왕복 4번 나룻배를 져야 했던 거죠.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6시부터 아이들을 나룻배에 태웠고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의 식사를 직접 요리했습니다. 장장 34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인고의 세월이었죠. 산골 마을의 수백 명의 아이들은 뱃사공 선생의 나룻배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산골 소년, 소녀들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떠났지만 스씨는 한결같이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건네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튼튼하고 안전한 전동배가 생겼고 아이들은 요리사가 만든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며 가르침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더 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바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34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학교 입구에는 이런 표어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꿈은 여기에서부터 출항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선생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조미영의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청춘 이야기에서는 김혜진 씨가 현금이 필요 없는 간편 결제 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요. 정은주 감독과 함께하는 알판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영화 배심원들의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승리는 재혼이다.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재혼을 하려면 각자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만나야 되니까.
통일은 성공이다. 99%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점심 식사이다. 삼시세끼 중에 가장 중요한 꼭 먹어야 될 식사이다.
통일은 엄마다.
통일은 설렘이다.
통일은 부자 되는 것이다. 강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의 청춘 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청춘 이야기. 남한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남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세제일공 청춘 이야기. 오늘은 김예진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기 방학 동안 수영장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겠다 뭐 이런 계획을 우리한테 밝혔었잖아요.
네.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지난 몇 주간 장마였잖아요. 아, 장마지만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학원을 오갈 때마다 고생을 좀 했어요.
아, 난 또 비가 오락가락해서 학을 못 가겠더라고요. 이런 사람.
아, 가끔 빠지기도 하고
네.
또 우산을 놓고 다닐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새 우산을 사는 게 아, 얼마나 아깝던지.
야, 여기가 우산이 너무 누워서 문제예요.
네.
우산이 비싸봐. 놓고 네. 다니겠어? 아, 진짜. 그러게요. 학원 오니까 진짜 여기 우산이 너무 싼 것 같아요.
네.
급할 때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우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 비닐로 되어 있는 우산도 팔잖아요.
네.
저희 집에도 뭐 우산이 내 거 하나, 제 거 하나. 진짜 많아요.
네, 이제 그게 뭐 하나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네.
계속 사다 보니까
꽤 네. 그렇죠. 그렇게
꽤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요즘 이제 우산 가격이 조금씩 또 오르고 있어 가지고 아, 웬만해서는 그냥 좀 아, 맞고 말지 하고 버티기도 하는데요. 아, 며칠 전에는 마침 네. 지갑도 놓고 와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휴대폰으로 결제를 해서 결국
아~
또 구입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쓰게 만드는
네.
그런 구조네요.
네.
하긴 요즘 지갑이 없어도 다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손전화기에 다 이렇게 카드가 탑재돼가지고 결제가 되니까 급할 때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신용카드를 비롯해 타치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이 확산되면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의 기본 절차였던 지폐를 내밀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행위가 앞으로 남한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뭐 이렇게 그 동전을 북한에서 짤락돈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동전을 갖고 다닌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신용카드를 대부분 쓰고 저도 현금을 거의 안 갖고 다니는데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도 줄었다고요?
네, 신용카드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돈을 갚는 방식인데요.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미리 쓸 수 있는 금액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 신용카드도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타치폰으로 결제하는 간편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지갑마저도 들고 다니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타치폰 하나로 모든 물건 살 수 있다. 이런 간편 결제 방식이 있는 건데 요거는 사실 북한에서는 아직 뭐 한 번도 뭐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확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간편 결제는 타치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금융 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타치폰 앱 등에 미리 기록해서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요즘엔 이동통신사, 금융회사, 유통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현황을 보면 2016년 대비 2018년에 약 200%나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국내 43개사에서 출시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약 50종인데 국민 한 명으로 계산했을 때 간편 결제 서비스를 1인당 평균 3개씩은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문이나 이렇게 눈동자를 타치폰 가까이 대면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와 이거 신기하다라고 느꼈는데 기술 발전이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편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간편결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삼성페이인데요. 삼성페이는 2015년 8월에 출시되었어요. 자신의 지문과 홍채를 휴대폰에 등록해놓고 지문 인식 또는 홍채 인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선불카드, 쇼핑 교통카드, 멤버십, 입출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여서 사용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또 임시번호인 토큰 정보를 활용하기에 보안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토큰으로 교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 되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삼성페이에서 페이는 지불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죠.
네.
삼성 타치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 기능 때문에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삼성 타치폰을 구매했습니다. 별도로 이제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네.
이제 높은 접근성과 보안의 장점 때문인지 삼성페이는 올해 5월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하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삼성페이는 2018년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금액 중 약 8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네.
이게 지갑을 사실 깜빡할 때가 있고
네.
여기 남한에서는 그 제가 보니까 가방도 사실 우리가 하나 가지고 들지 않다 여러 개를 바꿔들다 보니까
네.
가방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쪽 가방에 있었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진짜 낭패 볼 때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핸드폰에 다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타치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지갑을 깜빡하니까 들고 다니지 않고 카드만 막 이제 세 개씩 가지고 다니고 이제 가방마다 하나씩
넣어놓고 네.
근데 실제로 제 지인들도 어떤 휴대폰을 사야 될지 고민할 때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 타치폰을 구매를 결정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편결제가 편리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또 다른 간편결제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제가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바로 네이버페이입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 인트라넷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가입한 회원 정보를 이용해서 쇼핑하고 결제하고 송금까지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페이와 연동된 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이 되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 최고 운영 책임자는 앞으로 세금 납부, 영화 예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페이 기능을 추가한 건데 네이버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용자가 많은 타치폰 앱으로는 대화를 나누는 앱인 카카오톡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 카카오톡의 가입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글쎄요. 얼만데요?
무려 4,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 갓난애기 빼놓고 다.
네, 그렇죠. 네, 요즘 초등학생들도
네.
다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카카오에서도 이런 지불 기능을 포함한 카카오페이를 출시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용 중인데요.
네.
이 카카오페이는 2014년에 출시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고 등록할 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만 저장해두면 설정한 비밀번호만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친구에게 송금하기 기능, 결제, 투자, 청구서를 받는 기능 등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남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잖아요.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결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송금 기능을 생각해보면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 은행 앱에 들어가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도 쳐야 되기 때문에 보안카드도 또 들고 다녀야 됐죠. 하지만 이제는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거죠. 저도 이 기능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처럼 친구가 밥을 사면 내가 마실 걸 사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같이 먹은 인수만큼 계산해서 돈을 나눠내는 더치페이 방식이 일반적인데 카카오페이에 바로 이런 송금 기능이 있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여행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숙박비랑 이제 음식비, 뭐 각종 그런 비용들을 친구가 결제하면 그 친구에게 나머지 친구들이 한 번에 송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카카오페이를 QR코드로 결제하는 방법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QR코드, 아 이거 저도 어렵거든요. 좀 네.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 세로, 격자 무늬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형식의 코드로 흔히 사용하는 바코드보다도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제품에 인쇄된 QR코드를 타치폰 카메라로 찍어서 제품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서비스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즘엔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타치폰을 흔들면 카카오페이 기능도 켜져서 QR코드를 결제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타치폰만 흔들면 결제가 된다. 이게 진짜 돈 쓰기 쉬워졌어요.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간편 결제 또 어떤 건가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제로페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낸 것인데요.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연 매출 8억 원 이하면 0%, 연 매출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0.5%에 불과해서 제로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무래도 아직 해당되지는 않는 분야라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생성하면 가맹점들이 이를 스캐너로 인식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서 편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QR코드가 없는 매장이라도 소비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간편결제 정말 편리한데요. 근데 이게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네. 또 일부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네, 물론 장점이 훨씬 많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이 무척 간편해지다 보니까 과소비를 부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인터넷에 내 금융 정보를 모두 공유한 셈이 되니 혹시 모르는 금융사고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짜 속으로 몇 번만 까딱하면 네. 물건 결제가 끝나니까 네. 진짜 많이 사게.
네.
아니 근데 예진 씨도 지난번에 인터넷 쇼핑으로 돈을 많이 썼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결제가 편해지다 보니까 그냥 좀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
네.
아,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니까요. 아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생활용품 이런 걸 사다 보면 10만 원, 100달러는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 핸드폰은 지문만 갖다 대면 바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 갖다 대면 바로 결제되었습니다.
네.
그 저는 손가락 나도 모르게 대고 어떻게 또 샀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야 진짜 이런 간편 결제 방식이 정말 편하다 보니까 좀 남한에서는 굉장히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남한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도 QR 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인 위챗페이가 활발히 이용된다고 해요. 백화점, 마트, 길거리 가게들에서도 이 위챗페이를 활용한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중국 친구가 한국에 와서는 카드 결제를 하는 곳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다 QR코드로 결제해서 카드는 거의 안 들고 다닌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또 놀라기까지 할 일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중국에서도 아,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분 뭐 미래에서 오셨습니까?
네.
아, 참, 네. 그래요. 남한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간편 결제가 더 확산됐다. 그러네요.
근데 요즘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남한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 확대를 위해서 위챗페이,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등 가맹점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명동에서 장사하는 업체의 90%가 알리페이 가맹점이라고 할 정도죠. 또 세계적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현금을 사용하냐 안 하냐의 여부로 세대를 구분하는 날이 올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지금도 간편결제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은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이겠죠?
네, 실제로 20대부터 60대 사이의 연령별 이용 현황 중 20대가 70%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령대가 높은 60대에서도 40%가 간편결제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비율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오히려 사용 금액으로는 50대 이용자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손 큰 이용자들인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생활용품 사느라고.
네.
우린 내 것만 사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손이 크고 또 지금은 간편결제를 쓰지 않아도 향후에는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신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관련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도 이게 돈을 탁 한쪽 손에 쥐고 침 탁탁 이렇게 받아가면서 돈을 착착착착 세는 이 맛이 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갑에 돈 탁 꺼내가지고 주고, 아, 이런 맛을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네요. 네. 일명 돈맛이라고요.
네. 아, 뭐, 근데 벌써 명디는 너무 적응을 잘하신 것 같은 게, 그, 저는 지문만으로도 결제하는 것도 있는지 이거는 몰랐거든요. 그냥,
예, 핸드폰이 그런 핸드폰이에요. 네, 예. 아, 타치폰 자체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지문 보이시죠? 아. 여기다 딱 갖다 대면 바로 결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너무 네,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런 간편 결제 기능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남한에는 정말 소비를 부추기는 이런 네.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예진 씨가 어떤 소식 가지고 올지 기대하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소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로또. 알판으로 보는 세상. 남쪽 드라마 영화 많이들 보시죠? 드라마 속 장면에 마냥 설레고 한 번 봤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장면. 영화와 드라마 속 장면을 통해 나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알판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해주실 운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매력 속으로 안내해줄 감독 정은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 비 엄청 오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집에만 거의 와, 근데 박혀서.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요즘 진짜.
네, 그냥 정말 장마가
맞아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요. 장마가 이제 끝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끝날 때쯤 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정말 장마였어요.
네, 북한만 일기예보가 잘 안 맞나 했더니 가끔 남한도 일기예보가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네. 참 주말 동안 뭔가 집에서 혼자 콕 박혀가지고 영화 보기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오늘 새 영화를 소개해 주신 날이잖아요. 어떤 네. 영화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여태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법정 영화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 영화 배심원들입니다.
배심원들. 이게 북한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배심원 이런 단어일 텐데 뭔지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한국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몇 명 선출해서 이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배심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을 배심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 좀 신기한 제도예요.
네, 사실 이런 배심원 제도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당시 2008년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뤄졌던 사건을 재구성해서 만든 영화예요. 물론 내용이 극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서 더 많이 와닿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요.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도 이런 재판에 좀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
배심원으로.
예, 예, 예.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내용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얼른 소개해드릴까요?
네. 먼저 이 영화는 2008년 국민이 참여하는 최초의 재판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첫 배심원 재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구분 없이 무작위로 몇 명 시민들에게 배심원 후보 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네.
그런데 배심원 후보자였던 청년 사업가 나무는 사업이 망하면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터라서 통지문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직접 연락이 오고 그는 법원에 불려가서 배심원 자격 면접을 보는데요. 이 장면 들어보시죠.
배심원 후보자로 뽑혔는데 무단으로 불참했네요. 불참 사유서도 안 냈고. 이런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예? 아니 저는 지금 배심원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통지서 보내드렸잖아요.
요새 독촉장이 많이 날아와가지고 다 확인하기가.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이 반, 무죄일 가능성이 반. 이 경우 피고인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반반이요?
유죄?
질문하시죠.
아, 아니다. 잠시만요. 아! 아, 이건 아닌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결정장애예요?
권나무 씨는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지은 사람 처벌하려고.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네, 진짜 좋은 말이네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법은 잘못한 사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으려고 그 규정을 만든 거다.
맞아요.
너무 뭔가 감동인데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이걸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배심원을 그냥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벌금 맞을 수 있는 거네요.
2,000달러 정도의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금 이 주인공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짐을 받으면 저 같아도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저도 머뭇머뭇거릴 것 같은데 방금 이 말을 했던 인물이 김준겸이라는 여성 판사인데요.
네.
원칙주의자인 그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첫 재판장을 맡으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문제없이 이번 재판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 재판부는 면접을 본 민우를 포함해서 8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데요. 이 배심원에는 법대생, 청년사업가, 주부, 비서실장, 시신세정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네, 정말 직업이 다양하네요. 제가 알기로 배심원의 변호사나 법에 관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제도의 취지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재판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건데 아무래도 법 관련 사람이 참여하면 이런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선정된 8명의 배심원들이 맡게 된 첫 번째 사건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 강두식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증거나 증언, 또 자백도 확실한 살인 사건이어서 죄의 유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징역을 몇 년 줄지 이 양형을 결정하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네. 뭐 강두식이 이미 자백까지 하고 범죄 사실이 확실한 거면 형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한 재판은 또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잠시 강두식에 대해 소개하자면 그는 어린 시절 큰 아픔을 겪은 인물인데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서 문을 잠궈놨는데 그때 하필 화재가 나면서 그의 얼굴과 두 손에 화상을 입게 돼요. 손가락이 다 잘린 그는 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변변한 직업도 없었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이 수급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죠.
네. 한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일을 해서 수입이 있으면 또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그럼 가족 포기 각서를 쓰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가족은 또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문제로 강두식은 어머니와 다툼을 하다가 결국 어머니 머리를 망치로 치게 되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밀어서 살해를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의 이런 정황을 뒷받침해 줄 증인으로 나온 동사무소 직원과 검사의 대화 장면 들어볼게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법이 그래요. 그걸 제가 몇 번을 저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장국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다면서 뻑하면 술 먹고 센터로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경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겐 불안정한 어머니 월급보다 안정적인 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이 더 절박했습니다. 이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족 포기각서입니다. 가족 포기각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두 장의 각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만으론 가족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도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읽어주시죠.
저는 엄마랑 인연을 끊겠습니다. 제 인생이 망한 것은 엄마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온몸에 화상 입은 것은 엄마 탓이고 일자리를 못 구한 것도 엄마 탓이고 모든 게 다 못난 엄마를 만난 탓입니다.
니들이 쓰렸잖아! 니들이! 니들이 꼭 그걸 쓰렸잖아!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인.
기억이 잘 안 나요.
앉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살벌한.
예, 무섭네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이 다 그런 거라고 자백했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강두식의 이런 태도 때문에 재판부와 배심원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결국 피고인 강두식이 자신의 혐의를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면서 사건은 다시 처음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즉 강두식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쉽게 해결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복잡해졌네요.
그렇죠.
처음으로 열린 배심원 재판이라 배심원들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이 제도에 아직 적응이 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심원들이 이 지금 피고인의 죄를 판가름한다는 게 좀 무리 있어 보여요.
네. 사실 배심원들 중에는 배심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고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재판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재판장 중겸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줘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다시 유무죄를 다퉈보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재판은 다시 시작되고 증인으로 온 법의학자가 시신의 머리 훼손 원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시신 세정사로 일해온 배심원 한 사람이 이 설명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후측 두부에서만 생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함몰 크기나 상흔으로 추정해 봤을 때 장도리 같은 것으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손상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증인 말을 종합하자면 피해자는 사망 후에 베란다 아래로 추락을 한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거는 망치로 맞은 게 아닙니다.
6번 배심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그 사람 대가리가 이 모서리에 찢겨 죽을 정도면 전문 용어로다가 비산혈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피가 쭉 솟기면서 사방에 튄다고요. 근데 아까 현장 사진 봐요. 피가 너무 안 보여요.
시신 세정사로 30년 근속하셨네요.
네, 뭐 남들은 뭐 시제 닦이니 뭐니 약 잡아봐도요. 웬만한 부검이보다 낫다고 뭐 형사들이 전부 내한테 무섭니다.
법의학 학위나 의사면허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아니지만
6번 배심원 의견은 기록에서 삭제합니다. 허락 없이 발언하면 퇴정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증인, 그러니까 저 손상의 원인이 망치가 아닐 가능성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똑바로 봐요. 저게 어디 망치요?
6번 배심원 개인 견해를 계속 드러내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퇴정하세요. 경위.
와 이거 아니 뭐 내 입인데 말도 못해요 이거.
나오세요.
아니, 나요 이거. 아니 이럴 거면 배심 뭐 하는 것도 이거.
네, 아무래도 배심원이 시신 세정사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시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반박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결국 계속 하지 말라는데 하다가 배심원에서 제외가 되네요.
네, 참 안타까워요.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하지만 말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였네요.
네, 듣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검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런 의견 충돌이 한번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배심원들에게 여러 의문점들이 또 꼬리를 물기 시작을 해요. 그중 8번 배심원인 나무는 유독 궁금증이 많은 편인데요. 그는 재판장에게 쪽지를 보내는데 쪽지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이 없어 보이는데 손가락이 없어도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야,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그래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기초적인 그런
뭐, 궁금증이
예, 궁금증이 될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검사를 이거 그러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재판장 중겸이 검사에게 이거를 확인을 해봤는지 묻자 검사는 이미 강두식이 자백을 해서 굳이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울상을 지어요. 사실 재판장 역시 이것을 확인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첫 국민참여 재판이고 배심원의 의문을 쉽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먼저 7명의 배심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 실험 유무에 대한 다수결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배심원들의 대화 장면 들어볼게요.
뭔 놈의 실험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진짜 미치겠네 정말. 무조건 반대. 반대하표.
저 사람 손가락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 손으로도 망치를 휘두를 수 있으면 범인이 맞는 거고.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다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실험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손가락이 없으면 망치를 아예 줄 수도 없겠네.
으스킨 손모가지로 휘둘렀다잖아요.
으스키면 가능한 거예요? 아,
글씨도 썼는데 뭐 망치라고 못 휘둘렀어.
근데 이 힘하고 요 힘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럼 휘두르지 못하면 무죄겠네요.
그쵸?
그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건데요?
그건 판사한테 맡기면 되죠. 판사잖아요.
나름 진지하네요. 사실 이게 혼자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같이 고민하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네요.
네. 물론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결국 4대3의 배심원 투표 결과가 나오게 돼서 결국 재판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족을 찬 강두식에게 망치를 쥐어줘서 직접 책상을 내리치게 해보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가 내리친 망치는 책상에 맞지 않고 공중으로 슝 날라서 재판장 중겸의 목덜미를 스치게 돼요. 중겸의 목에는 피가 흐르게 되고 깜짝 놀란 재판관들은 그녀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첫 국민참여재판을 촬영하던 언론들은 이 황당한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게 되죠.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이 부분은 실화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요. 아, 그래. 다행히도 어쨌든 영화 속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황당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네.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진 법원장은 중겸에게 오늘 재판은 이만 접자고 툴툴거리는데요. 그런데 중겸은 재판장은 자신이라면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을 해요. 재판이 빨리 마무리될 줄 알았던 중겸은 이 상황까지 온 게 너무 속상하지만 어떻게든 이 사건을 오늘 마무리 짓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강두식이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하는 외삼촌의 증언과 또 반대로 강두식이 죽이지 않았을 거라 말하는 그의 딸의 증언이 이어지는데요. 이후 국민참여재판은 8시간 만에 종료가 되고 배심원들은 따로 회의실에 모여서 유무죄를 투표합니다.
네, 드디어 결정을 하는 시간이네요. 어떤 네. 결론이 나왔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총 7명의 배심원들 중에 6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투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8번 배심원 나무는 유죄도 무죄도 적지 못한 채 정말 잘 모르겠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배심원들은 그의 우유부단해 보이는 태도에 한숨을 푹푹 쉬게 되죠. 또 한쪽에서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결론을 짓기 위해 회의를 여는데요. 그 장면 들어보시죠.
살해 동기, 목격자, 법의학 증거 다 확실하고 법정에서 새로 나온 증거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번한 사건 국민참여재판 한다고 시간만 걸렸네요.
배심원들도 유죄겠죠?
당연하지.
네, 이걸로 결론 내죠.
네, 네.
8번 배심원이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답니다.
아니, 아니 보면 뭘 아나? 응?
보여줘요.
야, 아유 배심원은 이 재판부도 이게 뭔가
이제 네, 해탈한 느낌. 네,
잘못 뽑은 건다. 야, 참 뭐 아니란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재판부로서는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배심원 입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는 건데 확신도 없이 뭐 그냥 뭐 유죄 같은데요 이렇게 또 결정 내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8번 배심원 나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기록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아니 결론은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 전해드릴게요.
네. 저는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 중에 안 끝나네요.
나무 자,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어떤 결정이 날지 다음 시간에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신 온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판에서 들려드릴 음악은 영화 배심원에서 나무 역을 맡은 배우 박형식이 가수로 활동했던 그룹 제국의 아이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바람의 유령.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조미영의 청춘통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존박의 내 생각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